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증이 오늘은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진행 순서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끝 이렇게 이제 진행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과정에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립이 이제 등장을 이제 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전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울의 이 핍박 혈기 등등한 이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만 지금 모여 있어서 이제 강제로 흩으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는 와중에서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되었던 그 이제 7명의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표현해서 집사라고 부르는 그들이 집사로 불렸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 한 일들을 볼 때 또 나중에 그 집사로 성경에서 집사가 어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볼 때 집사에 해당하지 않았겠나 이제 보통 많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시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시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리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좀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는 뭐 이스라엘에 이제 포함돼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천시받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고 수가라는 도시에 그 이제 우물가에서 여자를 이렇게 만나실 때 이 여자가 하는 얘기 중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의 설명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이런 반목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유대 사람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을 여행하려면 지리적으로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 가면 직선거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돌아서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반목이 심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시인데 이 사마리아 도시에 지금 빌립이 지금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과연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늘 표적의 목적은 말씀의 확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곳에서 사마리아시에서 특별히 또 표적이 더 필요했던 이유는 이 사마리아시에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그 마법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일종의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속임수지요, 마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조품 표적,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참 표적이 그 어느 다른 곳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법사 시몬의 이 영향력은 마법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법은 사람을 홀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법은 속임수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속일 때참이 사람을 제압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남녀노소가 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법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법사 시몬이 이러한 거짓 것들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참 표적이 빌립을 통해서 행해질 때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조품으로 해왔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기적들을 이제 빌립이 행하니까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했다. 자,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정통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시에도 이제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곳에 이제 파견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했습니다. 16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침례될 때, 즉 구원받을 때에 그런 때 표적들도 일어나면서 또 이런 어떤 이 파워너들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러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그러한 성령님의 표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 이게 정말 성령님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전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뭔가 확연하게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마법사 시몬,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믿고 개종하게 된 시몬이죠. 이 사람이 그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마법사 시몬이 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성령님의 선물을 마치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과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 여기서 내 돈과 함께 망할지니라 할 때 이 망하다는 이 표현이 이제 perish인데 이 perish라는 이 단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단어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라 했을 때 repent, 회개하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아마 마음을 다해서 믿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도 보니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데 좀 의구심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 모조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아 이게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100% 살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열매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참되게 구원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자, 이것을 계기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더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시에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6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자, 여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시에 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참 이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어느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빌립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께 잘 쓰임을 받고 있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할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사막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떠나라 이르시니까 사실 얼마나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성령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빌립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참 이 표현이 참 단순한 표현인데요.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대단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표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도 사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뜸을 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재고 빼고 그러면서 참 변화를 싫어하고 우리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복된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금덩어리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금덩어리 주셨다. 이걸 볼 때 아 복이네 이렇게만 그것도 물론 복일 수 있는데 그런 것만 보면서 성경에서 아 이 사람 이게 복이다 이렇게 발견하는 게 그게 참 복이 아니라 이러한 구절들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니까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으로선 대단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만 상대하던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참 오랜 역사 중에서 정말 너무나 반목했던 도시인 그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한 것도 파격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아마 반개종한 유대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는 지금 함족에 속한 그러니까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함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혈통적 유대인이 있고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유대인의 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섞였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유대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왔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대인들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세 명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사람도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유대교 개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그 명절 때문에 와 있는 것이었고, 그 유월절을 맞춰서 지금 온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온 것은 유월절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지금 봄에 함께 모여 있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는 다시 갔다가 오순절에 또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지키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에 오는 게 대단히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은 지금 50일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봄에 함께 묶여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오순절까지를 지금 지키고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순절 사건을 이제 첫 해에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지요. 어찌되었건 이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 이제 함족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 함족에게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8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함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함족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뜰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보통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제약이 지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내시라 그랬습니다. 내시. 이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이러한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지금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의 글을 왜 읽겠습니까? 괜히 읽겠어요? 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올라와 자기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니라. 그게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예언장인데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켜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 종교적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안에서 특별히 또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이게? 하면서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어버려진 채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 뭔가 뭐 신은 있는 것 같아. 종교심이 있습니다. 또 아, 이 사람이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궁금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예가 지금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31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자, 본성에 속한 사람,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 그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켜 이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구절은 당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당대에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논쟁 구절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게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언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장차 임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위대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이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과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평생에 얼마나 자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 줄수 있습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반드시 사도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이 이사야서의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선포했더니 이제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영적 눈이 탁 뜨이면서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아멘이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진 것입니다. 그때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사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죠. 아,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침례 받고 싶습니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받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빌립이 복음을 다 선포하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를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가 이것을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그것이 침례다. 이런 것까지를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이 내시가 이제 순종할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침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제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 여기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죠. 37절이.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직전에 나왔던 이 마법사 시몬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을 다하여 믿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그 믿음과 섞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밑에서 국고를 맡아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먼 길을 여행하는데 혼자의 몸으로 무슨 뭐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지금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지금 낙타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행을 거느리고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함족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구원받을 때 샘족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야베 쪽에 속하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고백을 볼 때 이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면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인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비밀 서로 이제 암호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체포되고 또 감옥에 투옥되고 뭐 심지어 죽고 그러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물고기 모양으로 표시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그 물고기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의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이제 발음이 됩니다. 익투스. 그래서 여러분이 차 같은 데도 보시면은 자동차 그 뒷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에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I, 뭐, Xi, Theta, 이렇게, 뭐, Sigma,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다가 그 헬라어를 써갖고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차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좀, 또 그럴듯한 게 뭐냐면, 그 익투스라는 그 스펠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면, 그 맨 처음에 그 이오타, 그 아이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스 할 때 그것의 첫자가 됩니다. 예수스. 그래서 예수,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예수. 그 다음에 크사이 그것이 이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세우. 그 다음에 이제 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또 휘오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테르 그래서 이게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해서 그 첫자만 이렇게 따면 그 첫자만 따서 단어를 만들면 그게 익투스가 되면서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 표시들을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라는 말만 빠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약인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개역성경에 빠져 있고 개역성경이 지금 성경의 두 라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텍스트들의 영향을 받았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텍스트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보존해온 그런 본문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선행, 어떤 행위에 기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세 때 이런 때 그 지금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생존율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 구원을 받는 게 되는데 아이가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기 전에 일단 빨리 가톨릭 교인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뭐 연옥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의 그 어떤 이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명백하게 지금 이 이방인이 지금 반유대인이지만 이러한 이방인이 지금 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장면에서 명백하게 그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면 자기 입으로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해야만 지금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있으면은 소위 평신도들이 사제들한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이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없는데 세례 주면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명백하게 사람이 어떤 때에 침례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게 어떤 문화 행사도 아니고 종교적인 요식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반지 끼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명확할 때 그때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금 침례 받을 때 지금 여기에 그 어떤 모범이 나오는데 보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정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 안으로, 그렇죠?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38절에 둘 다 물 속으로, 여기 모범은 둘 다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침례 주는 사람은 지금 물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걸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둘 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물 속으로 일단 최소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물 안으로 잠기는 것이고, 그랬다가 39절에 보니까 물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붓거나 물을 갖다 뿌리는 스프링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 잠기는 물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침례의 가장 정확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질화되어서 그분과 한 운명에 참여하고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그분이 사실 때 내가 산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또 내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행위가,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